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에서 밝히시는 것처럼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은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 잔치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혼인 잔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혼인 잔치는 천국이고 천국은 혼인 잔치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결혼하는 자기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혼인 잔치를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4절과 8절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라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부족함이 없는 이 천국 혼인 잔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종들을 통한 그 혼인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초대를 하는데 이 초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천국의 혼인 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국 혼인 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일러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한나라의 왕이 왕자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다 준비해놓고 미리 청한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겁니다.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하면서 오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왕으로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결혼식을 다 준비해놓고 미리 청한 사람들을 오라 했는데 안온 겁니다. 왕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란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아니 몇 사람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그 초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반역에 가까운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냥 잔치도 아니고 아들의 결혼식 그 잔치를 펼쳐놓고 초대를 하는데 왕의 초대를 한결같이 다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왕이 아주 악하면 거절할까요? 오히려 왕이 아주 나쁘거나 악하면 겁나서라도 두려워서라도 차도할 것 같은데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했는가? 4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이게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를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왕이 다시 한번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간절히 초청하기를, 소와 살찐 짐승으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 부디 와서 이 잔치를 즐기라고 또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날의 임금으로부터 이토록 황송한 초대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왕이 나에게 잔치에 오라고 두 번이나 초대했는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비유니까 뭐 이런 것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왕이 이토록 오라고 청하는데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좀 비유를 주시긴 주시는데 좀 잘못 드신 것이죠. 비유가 이해가 돼야 우리가 뭐 깨닫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 일이 천국에서는 일어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왕의 권세하면 왕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보고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좀 와달래 말한다 치면 내가 안 갈 것인가? 뭐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한 사람도 가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저 나오라고 끊임없이 초청을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 기막히는 일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의 초대를 무참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거절하죠? 그들이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고, 청컨대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다섯 마리 샀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러 가야겠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야, 내가 지금 장가 들었다, 내가. 남 결혼식에 갈 그거 아니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초대를 거절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나 다른 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초대를 거절한 한결같은 이유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바쁘다는데요. 뭐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나눌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빠서 자기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데, 노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일이 바빠서 못 오겠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일이 바쁘면 거절할 수 있지. 일이 바쁘면 뭐 못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잔치에 오라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사람들의 초대를 그냥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왕들의 종들이 와서 뭐려고 하죠?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라에 빚이 있잖아.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해. 그 일손 좀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잔치에 함께 먹고 나와서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했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1절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싶은 것은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천국이 임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천국이 임했으니 이제 믿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저 믿는 마음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놓으신 그 천국으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해놓으신 그 일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천국은 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부르심에 응함으로 가능하다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초대의 음성이 들릴 때에 돌아오면 된다고 이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잖아요.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에는 자기 사랑이 없거든요. 네. 구원도 내가 좀 하면 내 차량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니까. 그들에게 그침이 됩니다. 싫어합니다. 아시나요? 세상이 복음을 좋아할 것 같죠? 내 돈을 다 줘가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래도 싫어합니다. 돈 달라는 사람보다 더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살인한 자도, 가늠한 사람도, 강도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그 복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복음, 세상 사람들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경멸하지 않아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비웃어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복음이라면 나 지옥 가겠다, 나 지옥 갈란다, 이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당신들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냥 지옥 가겠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5절의 표현대로 그 초대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눈도 한 번 안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냥 쉽게 이야기가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비유가요, 많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혼인잔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창함을 거절한 그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되는가? 8절 한번 보시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선구를 듣고 맙니다. 좀 경각심을 일깨워드려야 됩니다. 이 목회자로서 놀고 먹겠다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막 게을러 빠진 사람들, 너는 천국에 못 와, 이게 아닙니다. 아주 못됐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살하고. 이 천국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이게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일하다가, 장각하다가, 소를 몰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인자심이 풍부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고 계세요.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하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국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9절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모든 사람을 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천국 초대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일찍 예언했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했는데, 그 맹인들, 그 저는 자들, 그들이 천국 초대에, 천국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맹인들이 볼 것이요, 저는 자가 달릴 것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는 그 천국의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씀은 이곳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님이,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부름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갖추어진 예복이 있을 리 마무합니다. 길거리에서 부름받아서 뭐 집에 간들 예복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예복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예복까지도. 미리 준비하셔서 입혀주시고 나누어준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그래서 왜 입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12절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예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같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의의 옷,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옷, 빛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옷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의의 옷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아름다운 옷이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신자들이 입고 있다는 그 의의 옷이 때로는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옷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만, 설 때까지만. 아버지 앞에서 보면 자신이 벌거벗었구나, 부끄럽구나, 수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는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밖 말고 교회 안에 이러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했는데 그것보다 자신의 옷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 더 괴로워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화내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이것을 입지 않고는 교회 안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못 섭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못 나갑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안 알려줍니다. 조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일 많이 하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냥 계속 세우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못 봐요. 저는 더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누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약간만 거룩한 척해도 우리 목사님 신앙 좋은 줄 압니다. 그럼 나는 알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오직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직도 니만 하면 됐지 하는 나의 행위를 믿고 있는지, 나의 열심을 믿고 있는지. 저는 이런 말 자주 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도바울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의 현대교인들은 사도바울의 불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열심히요. 말씀에 해박하고 율법에 의뢰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도 바울,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을 보면 그의 불신앙을 못 볼 겁니다. 오늘 교회는 껍데기만 보니까 14절요. 14절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작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더 많고 그 부름에 나오기는 나오되 나오기는 나오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 앞에서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일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그 복음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이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하느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한 겁니다. 예. 세상이 박해했다기보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종교로 뭔가 해보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런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초대에 응하기는 응했어. 뭔가 있다. 나오기는 나온 겁니다. 좋은 거니까, 천국이니까, 잔치니까 나왔습니다만 자기 모습을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만 하면 됐지. 가난한 심령이 낫다는 거 아시죠? 신자라면 상한 심령이 뭔지 아는데요. 브로큰 하트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 천국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자기가 미워야지. 이 천국 잔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랍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답니다. 예복도 준비되어 있고 소와 살찐 짐승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그 영원한 살과 그 피로 준비된 성만찬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저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하나 안 보태셔도 돼요. 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초대가 내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 모습 초라해도 주님 그 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니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비유 사실은 뭐 아는 비유였을 것인데 이 천국 혼인잔치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가 어디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결정적으로 준비 안 된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나갔던 손님들은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없는 것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랐을 겁니다. 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이 바로 신부의 예복인 것을 알고 자신이 덜러리가 아니라 이 전원자 같은 나 같은 사람 말 못하고 듣기 둔한 나 같은 사람. 우리가 이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임을 알고 더 놀랐을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혼인잔치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라 오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잔치에 신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요, 이 은혜 아래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팀 헌신예로 모였는데 여기에 대한 은혜의 화답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오직 이 심령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찬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파할, 세상은 여전히 싫어할 것이요 박해하겠으나 이 은혜를 담대하게 전파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